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바울은 이제 율법지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바울을 발견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막그 율법을 파하고 막 그래 해서 바울을 잡아가 죽이려고 성 밖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나가자마자 곧 성문이 닫히는데 성이 소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백부장을 거느리고 따로 왔는데 막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천부장 나타내서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백부장이 그렇죠. 천부장이 바울을 매가지고 돌, 저, 뭐야, 매로 치라 그러는데,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자기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2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쭉 간증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하여 21장 37절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이 들어 말하되 내가 당신께 말할 수 있느냐 하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럼 내가 이전에 나안을 익혀 사천자에 거느리고 광야로도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라는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 천권대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해서 이제 바울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걸 결정했고, 이게 체포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로마에 갈 것을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너희들이 그거 나 죽이지 못한다 알고 바울은 정말 담대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가 하는 게 그런 일이죠.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님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틈만 있으면 이제 예수 믿는 그 증거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쭉 지나갔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22장 2절에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갈 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나왔고 이스라엘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원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중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피해 쭉 간증을 하면서, 결국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 만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넘기기 위하여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때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 해보듯 강한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쭉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다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안 가게 해달라 나를 그런 이야기 전혀 하죠. 바울은 자기가 이미 로마에 갈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 말이 로마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뭘 죄를 짓고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에,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가도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떨더미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군중에 날리며 날리니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냥 듣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 용서해 주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바울 로마에 갈 거 다 주님의 뜻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멀리 이방을 보내 그 로마를 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또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얘기 듣다 보니 자기 전도 받은 거거든요. 가만히 봐, 잘 못 듣다 생각 막 이런 없어져 막 소용 이렇게 소동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1976년도에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딴 건 다 몰라도 학교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무슨 학교를 합니까? 저 못합니다. 또 주님이 잠잠해 잊어버렸는가 싶으면 또 한참 내 주님 학교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했어요. 저희 처외삼촌, 보통 뭐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하는 말은 삼촌은 삼촌에 처삼촌의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처외삼촌 얼마나 거리가. 그런데 거기 인영빈 박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영국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성서 공예를 처음으로 시작한 날이에요. 대한민국의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 인영빈 박사가 이제 영국 가서 영국 황실에서 동양인으로 처음 영화에게 볼에 키스를 받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분이 그때 나이가 좀 더지 그랬는데 어느 날 그때 신반포에 살고 제가 찾아갔어요. 어떻게 왔는가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학교에 대한 계획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참된 복음을 전한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나 신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훌륭한 전도자 되는 건 아니니까 외형적으로 그 당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명하게 죄사함 받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목사도 죄사함에서 정확히 증거하는 분이 없고 모든 교인들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를 개혁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무슨 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신 건데, 하게 된 것인데. 야, 너무 좋다. 내가 정말 너하고 이런 일을 한번 하고 싶다. 근데 네가 보다시피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내가 이 일을 잘 수행해서 이끌 나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내가 이 일을 맡아 나이 때문에 잘 일을 수행을 못하면 오히려 네에게 짐이 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하고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괜찮다. 그러면서 당신이 읽으시는 책을 막 한심 주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1976년도 제가 5월 달에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5명이 시작했는데 먼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선교학교를 하고 싶다고. 선교학교가 뭡니까? 복음전도자 이렇게 가르쳐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예배당에서. 잠은 어디서 합니까? 예배당에서.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예배당에서. 뭘 먹습니까? 밥을. 목사님도 못 먹고 굶는 판에 학생들 뭘 먹입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선교학교가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81기가 들어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기에 많을 때 뭐 15명, 20명이 돌아왔는데 저도 천여 명 가까이 우리 선교학교를 다녀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 선교 학생들 가운데서 나를 횡령했다고 고발한 사람도 있었고, 대적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800여 명과 다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한 일하는 일꾼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았는데, 만약 내가 10년 전쯤 죽었으면, 우리 교회 앞길을 생각 많이 걱정하며 죽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이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횡령했다 나를 재판에 막 고발을 해서 내가 재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제 통장 뭐 사돈의 팔촌까지 뒤진다. 하여튼 가까운 통장 다 손금만한 허물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판사에게 돈을 많이 주면 무죄됐다고 막 그렇게 또 떠들어요. 하여튼 할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교회 성도들도 형제들도 그냥 그래 내가 횡령했는가 아니 그런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를 믿고 복음에 참여하는 형제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재판에 많은 걸 주면 너무 복잡한데 손을 제가 딱 뗐습니다. 형제 내가 평소보다 30% 일을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업무량을 30% 늘렸습니다. 해외 집회도 더 느리고. 근데 재판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재판 받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해외나 집회하고 돈딱 맞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했더니 어떤 고발을 했어요. 법원에서 박옥수 목사한테 법 뇌물을 받고 매주 월요일 날로 정해 놨다고.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돼서 언론 중재위원 나갔어요. 그 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자 보고 이 사람 법원 출입 기자 맞냐? 아, 기자 오, 안 왔어요. 또 그날 빠졌는데 대리로 왔는데 법원 출입 기자 맞냐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면은 큰 사건은 월요일 날 배정돼서 세살먼 애들도 다 안다. 나도 그때 알았어요. 정말 전주 법원이 생겨 제일 큰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들이.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 검사가 서류 조작하고 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시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들어있는데, 내 도장을 가져가서 통장을 말고 5억을 집어넣고 찾는데, 내가 찾았다고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는데. 그날 저는 대전에서 12시 반까지 집회한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그게 거짓으로 태어나고 검사가 이제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서류가 다 돌고 있어요. 지난번에 서류, 그 서류 유출해서 검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한번 어떤 사람 그 책을 들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내가 그 서류 내가 고발하면 당연히 처벌받는데 고발할까요? 하람 지금 당장 내가 고발을 할까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법정에 손금만한 거 없이 제가 무죄가 돼서 나왔던 거예요. 너무 대법원까지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재판 받으면 넓게 볼 때, 야, 이거 꼭 죄를 지어 감옥 가는 것만 아니구나.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거라 느꼈는데, 그때만 내가 돈을 찾았던 그날, 서울 청담동 은혜 돈을 찾았다 돼 있는데, 대전서 12시 30분까지 집에 간 테이프가 있는데, 어떻게 11시에 청담동 은행에 돈을 찾아갑니까? 그런 증거가 없다면 아마 제가 그때 구속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에 대한 이야기하면, 노중에 새 둥지에 새끼나 알을 품는 새는 절대로 놓아서 자유케 하라 하시더라고. 알을 품는 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가르쳐 말한 것이고, 새끼를 품는 건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자의 일을 가리키는데,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놓아 자유케. 하나님 나라에 자유롭게 복음을 제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나 다 풀어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뭐 때문에 횡령을 합니까? 뭐가 필요해서? 근데 아주 가까이 있는 형제님들 모르더라고요. 그냥 야, 그것도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 죽이려고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돕는 분이 어느 판사가 아니고 어느 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 나를 지키신 것이 첫 번째로 횡령에는 그런 비리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 게 감사하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조작한 수립을 해도 내가 무죄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 로마를 가리키는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근데 계속해서 청중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입에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막 그렇게 싫어하고 막 티끌을 날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막 막아버리더라고요. 또 바울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바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거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죠. 이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바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때 바울 아 로마에 간다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는 선지자가 말하죠. 이 띠임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에 보내. 그래서 로마를 갔,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나 백부장들 앞에서 자기 어떤 뭐 자기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로마를 하면 뜻이기도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다메섹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내 수에 들어와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가 됐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환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내가 나를 지키는 거, 하나님 나를 지키는 천지 차입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하지 못하고 잘 못하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지난 제가 복음 안에서 6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적이 있었고, 피난 사람이 있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감옥 보내려고 조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지금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박옥수 목사 속에 한미 역사의 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 지금도 또 행했는데 돈 주고 무죄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고 지금도 그 이야기 믿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으셔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신변에 굉장히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다 하면 어떡하지? 내가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나를 지켜갈 수 없는 일,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그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뭐 선하고 착하고 죄를 짓지 않고 진짜 내가 뭐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범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죄로부터 악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 안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하나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아멘 여러분 지금은 공주의 근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공주의 근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을 꼬이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놀고 계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사단이 그냥 하려면 하나님이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몸에는 손을 대 살과 뼈를 치되 그 생명에 손 대지 딱딱 선을 정해가지고 마귀에게 맡기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대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셨을 때 그냥 영원히 사하신 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내 죄에 죽었지만 죄를 지어서 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는데 죄를 또 지어 죄인이 되면 예수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런 일을 하는데 안타깝게 오늘 많은 교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백패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도말하였으니 다 씻어 나왔으니 지워버렸으니 넌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죄 있는데 그냥 죄인이 오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 나왔으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죄는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이상도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효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믿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효과를 받지만 우리는 믿어서 내 죄의 형은 십자가에 끝이 났어. 내가 받은 모든 죄가 십자가에 끝났어.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하나님 같은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난 60년 가까이 제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닫고 다른 교회 성도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번 대구에 갔는데 어떤 기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저 인터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하고 다른 교회 다른 점이 뭡니까? 물었어요. 아,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은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선생님, 그 혹시 교회를 나가십니까? 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거야 알지요.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랬다면서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에 벌 받았으니까 제가 씻어졌다고 말하고 그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기자분이 입을 딱 벌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실례지만 전 다른 교회 안 가봤는데 그분들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씻어서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죄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묻지 교회 가서 물어보라고. 제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로 죽었다고 하면서 죄가 남아있다고 하면 죄인이라 한다면 그건 뭘 믿으면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믿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분 우리를 보고 이다이라고 합니다. 왜 이다이라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 없다고 한다고 이다이라고 한다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내 모든 죄의 벌을 다 씻었고 눈처럼 희게 씻었다고 그럽니다. 그분도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그렇게 찬송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게 말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원죄는 사했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사해야 한다고.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사합니까? 죄를 사는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밖에 죄 사할 수 없고 십자가의 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 없으니까. 하여튼 놀랍게도 그분은 그날 신문의 종교면에 밑에 광고나 또 가득 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막 곤욕을 치렀다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 실었다고 막 항의를 해서. 이건 기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기자 뭐든지 자기가 보고 듣고 또 취재한 그걸 기사로 실을 자기 그게 기자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난 그대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꼭 똑같은 성경 읽어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인이란 그 생각 속에 성경을 읽으니까 죄에서 벗어나질 못한 늘 죄인 돼서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새벽마다 죄를 용서도 울고 있는 사람이 뭐 있는지 모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분도 예수 피로 죄 사했다 그래. 죄를 사했으면 죄인이 아니어야지. 그런데 죄를 사해 또 죄를 지어 그것도 사했지.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얻으셨다고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자기가 알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 잘 모르고 핍박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해서 바울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죄수가 돼서. 가다 풍랑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 로마에 도착하게 됐고 바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서 로마가 복음을 가득 채워졌고 결국 이제 로마에서 러시아로 영국으로 독일로 뭐 프랑스로 계속 유럽의 복음이 퍼져 들어가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크게 일어나고 거기에 기인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꼭 이 당시 교회가 옛날 예수님 당시 율법사나 서기관 바에도 거의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핍박을 받고 있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만방에 전하여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해 계속해 저희들이 하는 복음의 영토가 넓어지는데 우리 기쁜소리 선교회나 박옥수 목사는 우리 어떤 종교를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지 않고 오로지 복음자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담당히 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시드니 확실한데 오늘 많은 날 안타깝게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채찍에 막 그가 우리 나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그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명한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한 그가 하는 분이 예수님 너무 분명하니까 이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하면 내려오시면 잠잘 곳이 없으셨습니다. 저녁에 되면 감람산에 주무시다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신 시장에 가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있는 걸 보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예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감람산에 가서 주무시다가 밤에 비 올 때 어느 처마 밑에 주님이 그 비를 피하셨을까.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들어와 처음 일했던 날 우리 집의 아파트에 방이 네 개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이런 방을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제자들을 모셨을 텐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예수님 혼자 계시게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제자 네 명씩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우리 집에 샤워장에 둘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샤워하시고 머리도 빗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사의 주무시에 세수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식사를 제대로 했겠어요? 새벽에 시장에서 무화과 가보니까 무화과가 없어서 저주하니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면서 한 가지 일을 정확하게 이루었습니다.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은 죄의 벌을 형벌을 완벽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하다고 씻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우리 보면 너 의롭다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근데 사람들 늘 죄인이라 그럽니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죄인이라 그러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전 1962년도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죄사함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날 죄에서 벗어나면서 그때 성령이 도로지 나와 같이 계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숨겨진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냥 심심해서 못 박히는 것도 장난도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게 못 박히셨고 주님 십자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십자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십자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 너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는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기를 정죄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죄인이라고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그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만약 내가 죄인이라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 죄의 기억도 많고 죄를 지은 건 사실 많습니다만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하셨다고 난 사하신 걸로 믿고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난 기억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하니까 예수님 나를 어렵다 하면 난 의로운 게 맞습니다. 이제 이상 더 그게 인간의 생각을 쓰거나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고 고지고대로 성경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이 종종 부엉이를 하면 제가 선사는 시골이기 때문에 김천에서도 강사 목사님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어떨 때는 서울에서도 한 번씩 오십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씻어진다고 말합니다. 회개가 능력이 있으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고 죄는 예수의 피가 사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사해놓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우리 죄 때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아직도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고 우리가 죄인이라 한다면 예수 우리 죄 사하는 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 저를 알지도 보지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하면 정말로 잘못됐다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는데 하면서 성경에 의인은 없습니다. 저도 의인이 아니었으면 그런데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렵다 하시면 얻었고 예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렵다 하면 어렵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거기에 이상 더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난 크고 적은 많은 생각들을 버리고 단순한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창세기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짝을 딱딱 통해서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죄를 사한 것을 확실했습니다. 이사야 저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당자가 아버지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당자 잘못 기억 안 하는 것처럼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냥 부담 없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 내가 네 죄가 기억이 안 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은 무슨 죄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며 하다가 하며 죄인의 위치에서 목회를 하니까 죄산 말씀 일어나지 온 교인도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여 목회를 하니까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죄사함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파도를 풍랑에서 파손된 역사 읽고 그랬지만 그러나 바울이 받은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이 너무 커서 어렸다고 버릴 수 없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때의 보혈이 우리 눈보다 더 희게 씻었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 피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예수님 피를 믿는데 예수님 내 죄를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내가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죄를 사는 것은 실패한 예수를 믿는다 말밖에 안 되는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 나이가 많아졌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들 교회를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 안 그래요. 요즘 이제 귀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해서 저는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근심하며 죽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양 때 누가 인도하지 그랬는데 지금 저희 성교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젠 정말 내가 평안하게 웃으며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아직 저보다 젊고 저같이 늙었으면 곧 죽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말씀이 깊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간다면 너무너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건 예수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도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죄를 못 씻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는 눈처럼 이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죄인으로 알고 내 죄사함을 받은 그때부터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한지 늘 주를 위해 살게 됐고 주를 위해 사는 동안에 주님이 저를 도우셔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도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돌리면서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사시고 복음을 전해 산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참 어렵고 배고플 때 있었지만 내가 저런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면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해도 구원받아서 일어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애 속에 오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간 뒤에 오셔도 주님 오셔서 나를 맞아주실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피가 헛되지 않은 내 죄를 눈처럼 이에 씻으셔서 하나님 눈에도 내 죄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교회에서 5월 10일부터 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할 때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와서 깨닫고 변화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예수님 내 죄 사하셔서 죄인으로 우리 놔두지 않으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 십자가 의미가 없는 거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마셔. 절대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지 아니하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 씻어 깨끗하게 씻어 손끝만큼도 남김이 없이 씻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옛날에 배가 고팠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많고 힘들고 배고플 때 있었지만 예수님 항상 같이 계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 일어나 감사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죄사함 받겠는지 간증하는 얘기 들으면 더욱더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사십시다. 여러분 잘 전하진 못할지라도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명백하게 씻었기 때문에 눈처럼 씻었기 때문에 난 이제 이상 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영원히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죄가 사해진 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이 변화지면서 그 삶에서 예수님 나타나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그 땅끝까지 대부분 나라에 정말 복음이 들어간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남극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날 보고 한번 오라 그러는데 아직 남극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이제 막 문제 있는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기뻐하고 난 그 예배당에 세워져서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땅끝까지 남극하면 땅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에 아프리카 정글에 그리고 러시아에 중국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대 십자가 피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우리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죄사함받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한 사람씩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아직 우리 집 아버지만 구원받은 다 받아. 우리는 삼촌만 구원받은 다 받아. 우리는 정말 그 형만 구원받은 다 받아. 그런 짓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애기를 많이 낳으라 그럽니다. 많이 낳아서 잘 길러서 하나님 일꾼 만들어 이 땅끝까지 보면 그런 기중한 역사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가정도 복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복음이 우리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내 입이 의의를, 예수 의의를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